오늘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나쁜 사람이 벌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또 그 나쁜 짓이라는 것이 굉장히 악랄하고 사람과 사회에 큰 피해를 주었을 때는 더더욱 그가 받는 벌이 당연하고 어떤 때는 통쾌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앞에 1장에서 이방인의 아주 부정하고도 나쁜 죄들을 하나하나 고발했습니다. 그들은 온갖 음란한 짓을 다 하면서 마음의 정욕대로, 마음이 주장하는 대로 살았고 여자와 남자들이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서 영리로 쓰면서 동성애와 같은 부끄러운 욕심에 사로잡혀 살았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므로 상실한 마음대로 살아서 죄악이 얼마든지 자기들 마음에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도록 그렇게 살았다고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역사하는 죄악의 종류들을 일일이 하나씩 열거를 하였습니다. 1장 29절 이하에 보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신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바울이 이렇게 이방 사람들의 이런 죄들을 하나하나 고발했을 때 극히 일부 이방인 중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말한 데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옳습니다. 바울 당신의 말씀이 옳습니다. 이렇게 나온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같은 이방인이지만 이렇게 부정하고 이렇게 악랄하고 이렇게 무절제하며 이렇게 방당한 죄를 짓고서는 신의 진노를 당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라고 동의하면서 나온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에게는 양심에 근거한 도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죄들을 고발했을 때는 그들과 동일 민족일지라도 맞습니다. 나와 같은 민족일지라도 이런 죄는 신이 있다면 진노를 받아 마땅합니다 라고 동의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나아가서 유대인들은 더더욱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일단 이방인들하고 자기들은 다르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지옥문을 지키고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지옥에 들어올 때 아브라함은 지옥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 죄인들이 지옥으로 막 들어올 때에 거기에 유대인이 섞여 있다면 아브라함이 얼른 가서 당신은 여기에 올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서 곤란해서 천국으로 보낸다고 유대인들은 배웠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선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 중에 야훼 하나님이 우리 민족은 선택했다 하는 자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있었고 제사와 제사 제도가 있었고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탁월한 도덕 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자부심 때문에 이런 형편없는 이방인들, 저렇게 난잡하게 살아가는 이방인들을 볼 때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방인들의 난잡한 삶을 판단하는 이방인들, 나아가서 이 이방인들의 무절제한 죄의 생활을 정죄하는 유대인들, 이런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난잡하고 흉악하고 잔인한 죄를 짓고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판단하는 사람도 사실은 똑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다른 사람의 죄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사람이 참 이상하게도 남이 잘못한 것은 잘 보입니다. 아, 이게 잘못됐어. 아, 여기가 틀렸네. 아, 이래 하지 말아야지. 남이 잘못한 것은 이상하게 잘 보입니다. 그리고 그 지적이 틀렸느냐 하면 맞습니다. 여기 잘못됐네. 맞습니다. 이러지 말아야지. 왜 이렇게 해서?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지적하는 그 사람은 그렇게 안 하느냐 하면 정도와 빈도의 차이 또는 범위와 종류의 차이는 있지만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성전에서 기도하는 두 사람의 비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세리이고 한 사람은 바리새. 세리는 기도,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 벌써 저 세리 멀리 떨어져가지고 저 사람하고는 같은 성전이지만 의자는 달라야 된다고 하면서 따로 서서 기도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토색이라는 말은 우리가 쓰지 않지만은 남의 것을 강제적으로 빼앗는 것입니다. 남이 모르는 사이에 또 빼앗아 오는 것을 토색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강도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두 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이 바리새인이 세리를 지적했는데 하나님, 난 저 사람하고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세리를 지적했는데 그게 틀린 게 아닙니다. 맞는 말이에요. 세리는 토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부과된 세금을 거둔 다음에 그 부과된 세금은 로마에 주고 그 다음에 또 만들어내서 자기 백성들의 돈을 뜯어내서, 왜냐하면 로마는 세금을 뜯어내기 위해서는 이 세리를 써야 되고 세리에게 특혜를 줘야 일을 하기 때문에 로마가 뒤에서 딱 지켜주면서 더 뜯어내도 된다 이렇게 도와줬기 때문에 자기 민족의 백성들이 이게 죄인 줄 알면서도 이상한 제목을 붙여가지고 세금을 다 뜯어내가지고 자기 소유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토색을 한 게 맞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는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저 자는 토색하는 자입니다. 지적이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세리의 토색함을 지적하는 바리새인은 토색하지 않느냐? 세리처럼은 안 했습니다. 세리처럼 세금은 걷지 않았습니다. 종류와 범위는 다르지만 똑같이 토색을 했습니다. 하루살이는 11조하고 낙타는 삼켰습니다. 하루살이만 한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 하루살이 한 개는 하나님께 십일조를 해야 돼. 이렇게 하고 낙타 열 마리 얼마나 비쌉니까? 낙타 열 마리는 있는지도 모르게 싹 뒤로 토색하는 것입니다. 토색. 자기는 안 하느냐 하면 종류나 범위에 좀 달라서 그렇지 자기도 토색하는 것입니다. 당자 형님은 당자 동생의 악행을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당자가 돌아왔을 때 그 종을 시켜가지고 아버지한테 이래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5장 30절에 보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형님이 틀린 말 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 가산을 창녀들하고 다 써버린 거 맞습니다. 하나도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는 아버지께 순수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에 보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하면서 아버지한테 항의를 합니다. 이 형은 자기가 아버지를 섬겨주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아버지를 위해 살아주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아버지한테 가주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나 때문에 다 살고 있는 거예요. 아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